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옥화 집사님과 송희 자매님 함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역사가 곳곳에서 발굴되고 발견되고 또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라크 출신의 그리스도인 형제를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인 되었냐고 물었어요. 원래 자기 집안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조선에서는 예전부터 신자의 가정이었다고 말하면 아무리 많아도 4대에서 5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자시군요 라고 대답했더니 글쎄 아니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와. 이어지는 신자의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대교회부터 신자인 가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라크, 이란 하면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속에 숨겨진 그루터기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읽고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반대 방향으로 흩어진 열두 사도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아람어를 쓰는 페르시아 지역인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흩어진 사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무슬림 지역으로 여겨지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 뿌리 뽑혔을 것이라고 단정했지만 2000년 동안 이어진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신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남아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더 놀랍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박멸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문이 열렸을 때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교회에게 충격을 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리 큰 핍박이라도 믿음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깨닫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유진 목사님 만났던 이라크 출신의 신자 형제 가문은 와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곳이니까 그동안 핍박이 상당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유지해 왔을까요? 엄청 궁금한데요.
네. 그 땅의 예배당이나 어떤 전통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깊은 뿌리를 가진 성도들이더라고요. 종교개혁이나 개신교의 전통을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은 첫 뿌리를 이어온 사람들이어서인지 튀르키예 땅에 난민으로 이사와서 살면서 지금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계 교회에 가르쳐 주실 것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짧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참 막막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잠시 교회 마당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아주 오래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많이 맺혀 있었어요. 남조선에서 먹었던 무화과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튀르키예의 수십 년 된 무화과 나무나 남조선에서 키운 몇 년 안 된 무화과 나무나 열매는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생명은 200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같은 생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한아버지 아래 생명을 받은 자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아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로 만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기쁨이 있었어요. 한아버지의 형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게 되는 그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종 식구들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겠죠?
아멘.
아, 정말 저도 얼마 전에 남편하고 같이 중국을 거쳐서 두만강하고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거든요.
네.
아, 두만강 건너에 집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마중 식구들이 저 집들 중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을까? 내다보는 식구들은 없을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언제쯤 함께 만나려나 보고 싶었죠.
네.
그리고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이 남과 북 나뉘어지었음에도 남한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도 교회가 있고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 정말 언제 만나 얼싸안고 그쪽에서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이 그 힘 주신 이야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야기, 또 남한에서 북녘당을 기억하고 마중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제 한번 나눌까 두만강 건너 그 집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중 식구들에게 안녕하듯이 그 집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왔어요.
아, 너무 아름다운 기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중 식구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만나게 되는 날을 소망하고
네.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기대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진짜 좋은 선물은 제일 마지막에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중 식구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 하나님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그 네. 아버지의 식탁에 모이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 사도행전의 복음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강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의 방향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나머지 방향들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조카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되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2년 동안 무슨 일이 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2년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인데 바울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렸던 것이겠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는 시도를 계속했잖아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네,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 미움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된다는 네. 것.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을 좀 더 선한 방향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한 사람을 규정하고 단정하고 낙인을 찍고 나면 그 생각을 살피거나 변화하거나 자신을 성찰해서 달라지지 않고 그냥 20년 전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대로. 지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맞아. 것 같아요. 이런 사도 바울을 낙인 찍어버리는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살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원칙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일이 해결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해요. 바울에게는 자유를 찾는 것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떠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말입니다. 결국 베스도는 진리보다는 실리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른 길을 알지만 핑계를 대면서 편한 길을 갈 때가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도 하시고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한번 연기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맞죠? 계속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유학을 보내주는 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고 되게 북한 분들을 뭐 이렇게 위하시는 그런 단체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잘 포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베스도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좁은 길이 뭘까. 근데 이렇게 결국은 실리를 선택했죠. 우리 주옥하 집사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종종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딱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못 본 척했을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내 삶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의 삶이 깨질까 봐
맞아요.
그걸 보호하려고 그 후에 저는 그렇게 한 저를 보면서 정말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머리라도 가리고 싶은 막 그
타조처럼
네 타조처럼 딱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거가 강한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강한지 참 울고 싶지만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 정말 그 편리함이라는 우상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으려고 바른 길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의 무책임한 지도력의 희생양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을 우리 송 기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상의합니다. 실은 자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죠. 잔머리라고도 합니다. 지도자가 정의를 위한 길을 오롯이 가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자기를 합리화하여 살 길을 찾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눈먼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왕들을 비웃으신다고 시편 2편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놀리려고 가끔 얘기하는 건데 화장대 위에 동전이 한 움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엄마 눈을 또렷이 바라보면서 그 돈을 동전을 손에 쥐어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더래요. 엄마는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는데.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한 줌을 쥐더니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는 이것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만 한 거죠. 이 지금 무슨 이걸 다 해석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밤을 대낮처럼 밝게 보시는 분이다라는 네.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밤의 어두움도 대낮처럼 다 밝게 보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우니까 이런 거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맞아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이 그렇게 어두운 암실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조작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사를 꾸밀 때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쟤네들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남과 북의 정말 정치 권력 사이에 너무나 많은 모사들과 계략들과 전략들을 자기들의 지혜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베스도가 아그립바 왕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피할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걸 고스란히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아멘.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 목적을 이루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낙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정말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벌써 75년이 지나가고 네. 이제 벌써 8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럴 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고 아멘.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아멘. 때에 정말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계절에 아멘.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아멘. 다시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다.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왕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왕의 뜻에 맞추어 그 공의와 정의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바른 지도자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이 나란히 나오는데요. 정의는 법적인 옳은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결론, 옳은 법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그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righteousness, 바름 이것은 관계적인 바른 상태. 우리가 관계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네. 눈을 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 깨어지게 하는 상태가 아닌 것, 네. 바른 관계적인 상태가 있는 것을 공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법적으로 죄악의 결론이 되지 않는 바른 상태의 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는 바른 언약적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권위를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더라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꼭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 걸음이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네.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저 사람 죄 지었잖아. 감옥에 갔잖아.
죄인이잖아.
2년이나 갇혀 있었잖아. 이렇게 우리는 수군수군되고 우리의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치스러운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수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바울의 여정이 영광스러운 걸음일 테니까요. 근데 이 길을 막상 우리에게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시죠. 베스도는 자신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짓된 길을 택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었고 그 진실이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에게 합당한 공의의 심판을, 정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여 있는 것, 왕의 옷이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히실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타협하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베스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못 본 척하고 진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내 자신 모습에 너무 놀라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내가 주님을 외면할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진리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타협하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오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께로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나이다. 혹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경륜으로 삶을 살 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종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주님의 영을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 또한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신약 시대를 사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이 나 안에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초대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배워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한 주 동안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 이번 한 주 동안은 제가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도 마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조금 쉬면서 그리고 제가 그 동아리가 학교 교내 동아리가
네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오늘 좀 빛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네.
이 한국사가 역사잖아요.
네.
역사를 돌아보면서
네네.
저도 돌아보고
아이고,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어서.
아, 그렇구나.
네.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길
네.
바랍니다. 또 각자의 그렇게 삶을 살고 또 치열한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신 후 새로운 방법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방향으로 바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고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저번 주 말씀에서 평지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의미가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친히 평지에 서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때 여러 종류의 사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장벽이 없는 평지에 서서 누구나 나오도록 하셨고 그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제자라면 어떠한 삶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달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네요.
자, 이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어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자, 하나같이 어떤가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역설적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버림받은 자가 복되다고 하시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볼게요. 자,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역설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니 이 말씀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네, 목사님.
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지에서 모든 사람을 맞아주시며 이게 바로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복, 네 가지의 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며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가치관을 말씀하셨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으로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선언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거죠.
4장 말씀을 같이 보니까 왠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4장에서 언급하신 사람들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던 그 선언의 말씀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하고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으며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반면 화 있는 자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하고 배부르니 굳이 예수님을 필요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갖추었기에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찾지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에 화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난하고 또 배고픈 삶보다는 부유하고 배부른 삶에 더 끌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에게 물으셨어도 고민했을 것 같고요.
저도요. 어쨌든 가난하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 모두가 꺼리는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또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도요. 특히나 저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니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권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특권이 되는 건가요?
자, 먼저 우리가 2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보통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보면 어떻게든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원수를 갚는다고 했을 때 과연 자기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려고 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서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본능,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서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본능, 이러한 본능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호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본능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만만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과 비교와 거기서부터 오는 압박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생동물이 공격받으면서 어떻게든 덩치를 키워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보여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를 가만히 놔두지 않게 만드는 거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글쎄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갚아줄 거니까 그냥 줘버려.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냥 한 대 맞아줘.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에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억울함과 아픔을 갚아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특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때리라고 돌려주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계속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목사님,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죄인도 그 정도는 다 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상의 것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너희 또한 살아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어떤가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되기 틀렸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하진 않나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막상 그대로 살아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절망스러워지는데요.
네, 그렇죠. 아마 그게 우리의 솔직한 반응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한 우리가 지키며 살아내야 할 삶의 규례이자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왼편도 돌려대셨고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셨으며 자기에게 채찍질하며 침뱉으며 모욕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셨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는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친히 다 이루어내셨어요.
말씀을 들으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본인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죠.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 본인께서 걸어가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을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갈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길이라는 건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앞서 평지에 서서 모든 사람을 맞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내가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뺨을 맞아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속옷과 겉옷까지 내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 복수하기 위해 분노를 품지도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니? 함께 동참하지 않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물려받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고 반대로 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들이 하는 일을 통해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 수 있으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인상 깊네요.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이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일을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군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을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간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꼭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네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사셨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삶을 통해 또 행함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와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저한테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지키고 그리고 주변에 좀 하나님을 더욱더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네.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또 꼭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만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실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 일상의 사소한 원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전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소 직접 실천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꼭 따라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주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